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월 25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번 수요일인데 성탄일,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성탄을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거든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탄생해서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굴까요? 육신의 옷을 입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굴까요?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로서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처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는 동방 박사들을 비롯해서 온 세상을 휩싸는 가슴 설레이는 감격과 환희와 기쁨에 가득 찬 성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감격하고 환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의 전제군주로서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죄악이 전혀 없으시고 더러움이 전혀 없으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충만하게 주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너무나 슬프게도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어도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환영하여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이 설계한 계획과 추구하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지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구축해 놓고 자신이 추구하는 고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인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방문자, 하늘의 전도자, 하늘의 메신저인 예수님을 환영하는 대신에 문전박대하고 문 밖으로 내어 쫓으며 심지어는 이 지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서도 참빛, 진정한 빛,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참 빛으로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 빛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도록 하는 빛,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죠. 저 하늘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됐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오게 됐다는 거거든요. 성탄은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에 세계 정황, 세계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이 전제 군주, 독재 군주, 황제에 의해서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그때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캄캄한 그런 시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 외에 빛으로 오신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과 요한 1서 1장 5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의 세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 세 구절이 서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연관이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으로서 이 땅의 흑암에 속한 사람들, 우리의 심령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분인데 이 빛이신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거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 중에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의 소중함을 특별히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옆에 이런 물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난꽃도 있고요. 아주 빨갛고 예쁘고 아름답죠. 예. 아주 그 빨간색. 예. 이 앞에는 이게 조화네요. 예. 조화인데도 이 색깔이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이 난을 만지고 이 꽃을 만지고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만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꽃송이고, 이거는 꽃 봉우리구나, 이제 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손 촉감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니터구나. 이거는 컵이구나. 예. 저 꽃을 만지면, 눈 감고 만지면, 꽃이구나. 이분 잎이구나. 이 줄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손에 뻗쳐 있는 이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만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눈을 감았는데 이 장님이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이런 물건들을 만지면 이게 꽃이고 이게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뭐 이 강대상은 유리로 된 거구나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장님의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색깔을 모릅니다. 색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알 수가 있는데 꽃인 줄 알 수가 있는데 저게 분홍색인지 노란색인지 아주 붉은색인지 황토색인지 색깔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색깔을 알 수 없습니다. 색깔을 알 수 있는 길은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만져서 하는 것하고 눈을 떠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색깔인지,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빛을 비추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무슨 색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입니다.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 창조했죠? 넷째 날에 창조했습니다. 넷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한 묶음이고요. 넷째, 다섯째, 일곱째 날이 한 묶음입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칭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빛을 이 우주가 다 형성되기 전에 빛이 먼저 임했습니다. 인류에게 빛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밝은 빛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밝습니다. 어두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전기불을 다 끄면 어떤 물건인지 모릅니다. 형체를 모르고 색깔도 모릅니다. 색깔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색깔인지 초록 색깔인지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빛의 역할이고 빛의 작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색깔을 띠고 계신 분인지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데는 조명의 빛 역할을 하는 자가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6월 29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겠죠? 서울 삼풍백화점 지상 5층, 지상 3층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1995년도입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었죠. 이때 죽은 사람이 502명, 백화점 문의 502명, 부상자가 약 1000명. 이때 왜 이런 부상자나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았냐, 떼죽음을 했느냐, 한순간에 그런 떼죽음을 했느냐, 어두움 때문입니다. 딱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전기가 쫙 나가버려요. 백화점 안에 전체 전기가 나가는 동시에 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두두두두두두두 할 때 팍 뛰었는데 어디로 뛰는 거예요? 벽을 향하게 뛰는 거예요. 출구가 있어야지.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서로 뒤엉켜서 출입구에 탁 엎드려 죽었어요. 생명의 문이 어디 있는지를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희생자가 적었을 거예요. 불빛만 있어도 희생자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빛이 쫙 나가고 흑암이 쫙 내리는 순간 천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더듬다 보면 이거 그대로 다 죽는 거죠. 빛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빛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구하려 오신 분이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온 우주의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12월 25일을 이렇게 감격해 하느냐. 치열한 국가 간의 전쟁도 12월 25일만큼은 딱 중지합니다. 왜 중지하느냐. 어두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지혜가 어둡고 창의력이 어둡고 모든 것이 다 흑암 속에 묻혀서 사는 그런 상태. 이것이 성경의 분석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연인은 이 빛을 무시합니다. 이 빛을 거부합니다. 이 빛을 싫어합니다. 이 빛을 대적합니다. 혹은 이 빛을 피하여 다닙니다.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둠 가운데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구렁 속으로 계속 더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눈먼 자와 같아서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 내면에 깊이 드리워진 어두움을 걷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맹한 빛의 세계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 죽이고 스데반 한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잔멸을 남은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집에 각 집에 들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 오게 갖다 왔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가 지배할 때요, 이 유대 나라에도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들은 사람 죽이려고 그냥 눈이 빨갛게 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이전에 담맥시 여러 해당에 갈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종교재판에 넘기고 종교재판에서 감옥형 아니면 사형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은 말하자면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바로 어두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다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살기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을 가서 다메섹 해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쭉 갑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잡아 죽일까? 씨를 말릴까?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교회당 다 없애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기 등등하게 이렇게 갑니다. 말을 타고 갑니다. 다메섹 도시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임하듯이 하늘에서 이 살기 등등한 사울의 걸음을 중지시키게 돼요. 사울의 걸음을 딱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사울을 확 감쌌습니다. 강렬한 빛이 둘러 비추니까 갑자기 그 빛을 보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넉다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그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시력이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눈이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 빛 속에서 아주 강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 속에서 빛. 예수님이 빛이신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눈이 완전히 까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Lord, who are you?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을 해줍니다. 빛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예수님이 빛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사울이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시력이 완전히 가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심령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율법자였는데 유대율법으로 캄캄하게 어두운 자였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무섭고 악랄하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므로 그의 심령에 참 빛이 임하고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구원의 참 진리가 됨을 똑똑하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고 위대한 교회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핍박의 열정을 복음 전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이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심령에 신령한 밝은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문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바울을 부릅니다. 유럽으로 건너오느라.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 요 지방에서 바울이 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전하다가 유럽을 넘어오느라 해서 유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복음이 유럽에 아주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 전역은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바울이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갑니다. 이 피팍의 심장부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참수행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 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됩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나라가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황제가 황제의 권력으로 교회를 이제 핍박하지 마라. 핍박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가로막고 이 황제의 권력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정치 권력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도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두움의 절망에서 구원하는 빛입니다. 어두움의 절망에서 구원을 시키는 소생하게 하는 빛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두움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이 대조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어두움은 의미적으로 절망이란 뜻입니다. 절망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합니다. 큰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합니다. 생계의 문제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는데 어떤 절망의 어두움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절망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빛은 절망에서 절망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실험용 쥐들의 생존 능력을 실험했습니다. 얼마나 사느냐. 그래서 먼저 완전히 깜깜한 장소에 물이 가득 채워진 대야에 쥐를 한 마리 거기에 빠뜨립니다. 헤엄칠 수, 헤엄쳐서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봉합니다. 그래서 이 쥐가 이 물이 가득 찬 태아에 빠진 이후에 익사하기까지의 시간을 체크하고 카운트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느냐. 그래서 완전히 빛을 차단하고 완전히 흑암 속에 빠뜨린 쥐는 3분을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분을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쥐를 넣고 이번에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줬습니다.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줬는데 그랬더니 빛을 바라보고 주목한 그 쥐는 빛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36시간이나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36시간. 빛이 완전히 차단된 깜깜한 장소의 쥐보다도 빛을 한 줄기 볼 수 있었던 쥐가 700배나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빛의 위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위력. 빛에 대한 이 실험이 입증하는 바가 뭘까요? 실험을 통해서 빛이 모든 생물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동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생존 필수 요소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트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트롬스라는 도시. 북극권에서도 더 북쪽으로 320km 더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에 극지방의 극지방 이 도시 트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1년 가운데 무려 58일간 햇빛을 볼 수 없답니다. 완전히 흑암이랍니다. 58일간이나. 거의 뭐 한 두 달, 석 달간 되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속이 된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이 도시 하늘을 덮고 있고 길거리에 가로등은 24시간 불을 켜놓은 24시간. 그리고 집집마다 전기불과 그 집을 장식하는 아름답고 예쁜 불빛들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움의 58일간 정확하게 아주 그냥 햇빛이 이슬랑말랑하는 이 날짜를 제외하고 이 개월은 3개월이죠.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인데 정확하게 이 아주 깜깜한 흑암은 58일간 지속이 되는데 이 도시민에게 58일은 재앙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재앙과 절망의 시간.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도시의 사람들은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58일간이나 어두움에 시달리니까. 그리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진대.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이 기간이 되면 집집마다 싸우는 소리 그렇게 많이 난대요. 불안과 공포심에 빠지고요. 잠을 잘 못 잔답니다. 이때는. 그리고 아이들도 유치부 이하의 아이들도 그렇게 유별나게 많이 운대요. 이 기간에는. 막 집집마다 울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이들의 성장 발육이 잠시 58일간 멈춰 나갑니다. 재앙이죠. 빛이 없는 세상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햇빛이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빛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과 사람처럼 꼭 마찬가지로 답답함을 느끼고 어두움이 계속되면 나무가 시들시들 마르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트롬스 도시가 2월이 되면 해가 잠깐 뜹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드디어 태양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빛이었기 때문에 탄식을 지르고 사람마다 길거리로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벌여 나옵니다. 햇빛이 나왔다고. 여러분, 좋은 날에 태어나서 좋은 햇빛을 보고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이 빛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임하고 빛이 들어가면 흑암이 일시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물러가고 절망과 답답함과 어두움이 생기와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회복이 되고 소생하는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 세상의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두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배척하며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다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두움의 절망에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빛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생명과 성장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